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회 특별연설에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규탄하며 제재를 논의하는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공언하고 있는 건 극단적인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겨냥한 압박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강력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중단은 앞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야 할 여러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보유한 항공모함 공격용 둥펑 21D 전략미사일의 훈련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중국 관영TV는 이동식 발사대 차량에 탑재된 둥펑 21D 미사일의 모습을 지난 12일 방영했습니다. 영국 군사 전문지는 둥펑 21D의 신형 탄두도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지난 5일에도 둥펑 21계열 미사일의 야간 발사 장면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500km로 특히 먼 거리에 있는 해상 목표물을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어 항공모함 킬러로 불립니다. 중국 언론들은 둥펑 21D를 언제든 미국의 항공모함을 가장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지난달 납치됐던 미국인 3명이 풀려났다고 이라크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라크 관리들은 16일 이라크 정보당국의 노력으로 미국인 3명이 모두 풀려났으며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에 신병이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중순 바그다드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인 3명이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됐었습니다. 미국과 이라크 관리들은 이 사건을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반군들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인질로 붙잡혀 있다가 풀려난 미국인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쿠바가 두 나라 사이로 오가는 항공편의 횟수를 하루 최대 110편까지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교통부의 앤서니 폭스 장관이 관련 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쿠바의 수도 아바나로 향했습니다. 이 협정이 마무리되면 미국에서 아바나를 포함해 쿠바 내 10개 도시로 비행기가 왕래합니다. 현재 몇몇 미국 항공사들이 운항 노선이 확정되면 즉시 쿠바행 노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반면 쿠바 쪽 항공사들은 미국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과 쿠바는 지난해 7월 50여 년 만에 국교를 정상화한 뒤 항공노선을 개설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쿠바와 미국 사이의 항공노선은 지난 53년 전에 중단된 바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4개 나라가 국제 유가 폭락을 막기 위한 산유량 동결에 합의했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카타르 석유 장관들은 16일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타르는 산유량을 지난달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고 이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측도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 등 산유국들이 지난 19개월간 이어진 유가 하락세를 끝내기 위한 전면적인 산유량 감축에 극적으로 합의할 것이란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산유량 감산이 아닌 상류량 동결 발표에 그치자 다시 34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미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고 이곳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베트남 총리가 촉구했습니다. 15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 응웬떵중 베트남 총리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남중국해와 관련해 미국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좀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몇몇 인공섬을 조성한 뒤부터 베트남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커졌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 따르면 응엔떵중 베트남 총리는 남중국해의 현 상황을 바꾸는 행위를 끝낼 것을 미국이 좀 더 강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면서 주변 나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벌어졌던 프랑스 파리 테러 참사 기억하시죠? 동시다발 테러로 130여 명이 안타깝게 희생되고 350여 명이 다쳤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인 ISIL의 사주를 받은 테러 분자들의 소행이었는데요. 당시 가장 희생자가 많이 났던 곳이 파리에 있는 바타클란 극장이었고 90명이 이곳에서 공연을 보다 숨졌습니다. 이 극장이 참사 이후에 문을 닫았었고요. 당일 공연을 하던 미국의 락밴드 Eagles of Death Metal도 이후 충격에 힘겨워하는 모습 언론에 보도되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극장에서 이 밴드가 중단됐던 공연을 다시 한다고 합니다. 3개월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음악밴드의 대표가 현지 방송 언론과 대화를 나눈 내용에는요. 이들의 고통과 충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당시 이 공연 팀원은 일어섰죠.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더군요. 테러 이후에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기 어렵고 이제는 밤에 악몽을 꾸지 않고 잠을 자지만 깨어있을 때 보는 것들은 모두 악몽이다 라고 말이죠. 이들의 마음이 이렇다면 당시 현장에 있던 생존자나 희생자 유가족의 마음은 어떨까 짐작만 하게 되는데요. 이번 공연에 생존자들도 온다고 합니다. 이들의 공연이 참사 현장에서 다시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과 파리 시민들은요. 음악이 아픔을 치유해 줄 것이고 음악이 연주되는 순간만이라도 충격과 고통을 잊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갖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이곳 현재 기온 영상 8도에 비구름이 아직 잔뜩 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2월 17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맑습니다.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 신의주 역시 맑습니다.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도 분포, 개성 맑겠습니다.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BGS가 부릅니다. Treasury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바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정상회의가 이틀째를 맞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4개 나라가 원유 생산량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미국 정부가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기업의 쿠바내 공장 설립을 허가했습니다.
네. 자, 먼저 미국과 아세안 정상회의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예, 미국과 아세안 정상회의가 이틀 일정으로 서부 캘리포니아주 써니랜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네.
예, 첫날인 월요일에는 개회식에 이어서 실무 만찬이 있었습니다. 회의 이틀째인 화요일에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가 정상회의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네, 어떤 나라들이 참석했나요?
예, 이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10개 회원국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그리고 캄보디아입니다. 이 가운데 미얀마만 대통령 대신에 부통령을 보냈고요.
네.
예, 회원국 정상들이 대부분은 참석했습니다. 예, 테인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다음 달 퇴임을 앞두고 미국 방문을 최근 전격 취소했습니다.
네. 자, 개회식하고 실무 만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겨냥해서 지역 질서를 언급했는데요.
네.
예, 남중국해는 최근 이 중국이 인공섬과 또 활주로 등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일방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면서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곳이죠.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은 첫날 개회식에서 이 동남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중심에 아세안이 있다면서 미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함께 영내 질서를 진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 규칙이 옹호되고 또 평화적이고 법적인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일련의 원칙들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백악관이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또 분명히 밝힐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 긴장 고조 또 중국의 인공섬 매립과 군사시설 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요.
네.
예, 또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해양 순찰 활동을 계속한다는 의지도 거듭 밝힐 예정입니다. 미국은 앞서 항행의 자유를 위해서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 주변에 군함 또 군용기를 보내서 순찰한 바 있는데요.
네.
예, 중국은 주권 침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네. 또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예, 중국은 이번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하는 데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 환구시보 영자지인 글로벌 타임스는 이번 회의가 열리는 이 써니랜즈는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하는 데 적절한 곳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에서 경제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진다고 하죠.
예, 첫날에 특히 무역과 투자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있었는데요.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의 최고 경영진이 첫날 민간 분야 회의에 참석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네.
예, 아세안 회원국 10개 나라를 합치면 경제 규모에서 아시아 3위, 세계 7위에 달하는데요. 특히 지난 7년 동안 미국과 아세안 회원국 사이의 교역은 55%나 증가했습니다. 수잔 와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동남아 국가들이 이 세계 정치와 경제에서 점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자연스러운 동반자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이 아세안 국가들에게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참여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예,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TPP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최대 경제 공동체죠.
네.
예, 최근 12개 나라가 공식 서명하긴 했지만 아세안 회원국 10개 나라 가운데서는 4개국만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예, 미국은 나머지 국가들에게도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에서 북한 문제도 다룰 예정이라고요?
예, 백악관은 앞서 이 북한의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와 중국이 북한 정권의 도발적인 행동을 끝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의제가 중국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계획도 발표됐네요.
예, 당초 불참할 거라고 했던 응웬던 중 베트남 총리가 이번 정상회의에 참가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응웬던 중 총리의 방문 초청을 수락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네.
예, 5월이 될 걸로 보이고요.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으로는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에 16년 만의 일이 되겠는데요. 최근 미국과 베트남 관계가 개선되면서 지난해에는 베트남 최고 실력자인 응엔 푸종 공산당 서기장이 처음 워싱턴에 와서 오바마 대통령과 만남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네, 올가을에는 라오스도 방문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이 올 가을 라오스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고요. 특히 국제회의 참석차 5월과 9월에 이 아시아 지역에 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추가로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남중국해 관련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전투기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미군이 내렸네요.
네, 미 해군 7함대 사령관인 조셉 오코인 중장이 월요일 밝힌 내용입니다.
네.
예, 중국은 최근 이 남중국해 인공섬 활주로에 여객기를 착륙시키는 이 시험 비행을 실시해서 필리핀과 베트남 등의 주변국 반발을 샀는데요. 특히 필리핀 정부의 경우 중국이 전투기를 배치하면 자국의 전역이 사정권에 든다면서 의도치 않은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네.
예, 오코인 중장은 중국이 전투기를 보낼 경우 파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심각한 지역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밝혔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코인 중장은 다만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전투기를 운영한다 해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항행과 비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를 포함해서 주요 산유국 4개 나라가요. 원유 생산량을 동결하기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국제 원유 시장에서 이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원유가 배럴당 30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예,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베네수엘라, 카타르 등 4개 나라가 화요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비공개 회담을 갖고 원유 생산량을 동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석유 수출국 기구 OPEC과 OPEC 회원국이 아닌 나라 간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합의가 되는데요.
네.
예, 이번에 합의한 4개 나라 가운데 비오펙국은 러시아가 유일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합의가 이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 그동안 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을 비롯해서 산유국들이 생산을 줄이지 않은 건 이유가 있는데요.
네.
예,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산유국들이 견제하면서 생산을 줄이지 못했는데요.
네.
예, 이번에도 이 네 개국만 합의했고 오펙에서는 사우디와 카타르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리 알 나이미 사우디 석유 장관은 이번 4개국 합의가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알렉산더 노바 러시아 석유 장관은 다른 산유국들도 동참해야 한다면서 이 생산량 동결에 단서를 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실제 생산량 동결이 잘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라크나 이란 같은 다른 주요 산유국도 합의에서 빠져 있네요.
예, 이 두 나라는 사실 생산량을 줄이기보다는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예, 특히 이란의 경우 지난해 핵 합의로 이 제재가 풀려서 원유 생산을 늘리겠다고 예고했고요. 이미 늘리고 있습니다. 비잔 남다르 장관의 이란 석유 장관은 이번 합의에 대해서 공급 과잉도 문제지만 이란이 타당한 시장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편 이라크 역시 전쟁을 치르면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서 이 주요 수입원인 원유 생산을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 이 원유 생산량 동결 합의 소식이 국제 유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예, 반짝 오르는 듯하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원유 배럴당 가격이 이 발표 직후에 33달러대에서 35달러대로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네,
예, 다시 33달러대로 떨어져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앞서 전문가들은 유가가 배럴당 20달러 선까지 떨어진 후에야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과 쿠바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으로요, 미국인들의 쿠바 공장 설립을 허가했다고요?
예, 미국 재무부가 월요일 발표한 소식인데요. 미국인 사업가 두 명이 최근 쿠바에서 농업용 트랙터 공장을 세울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예, 이들은 쿠바 수도 아바나 근처에 있는 특별 경제구역에 공장을 세울 계획인데요.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를 투자해서 2017년 초에는 트랙터 생산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연간 소형 트랙터 1000대 생산 규모라고 하는데요.
네.
예, 이미 쿠바 당국의 허가는 받았고요. 미국인의 쿠바 내 공장 설립이 허가된 건 195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이게 미국의 대쿠바 제재가 풀렸기 때문에 공장 설립이 가능해진 건가요?
예, 사실 아직 가장 중요한 제재인 미국의 대쿠바 금수 조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의회에 쿠바 금수 조치 해제를 위해서 조속한 행동에 나설 걸 여러 차례 촉구해 왔는데요. 여전히 의회 내 공화당 일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행정부 차원에서는 가능한 제재 해제 조치를 취해 왔는데요. 이번에 쿠바 내 경제 특구에 대한 투자 역시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미국과 쿠바는 화요일 이 쿠바 아바나에서 또 양국 간의 정기 항공기 운항에 관한 협정도 체결했습니다.
네.
예, 참고로 지난해 쿠바를 찾은 미국인 여행객은 16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는데요. 예, 상당수가 쿠바계 미국인들이었고요. 이들의 대부분은 비싼 전세기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동생 잽 부시 후보를 돕기 위해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지난주에 숨진 앤터닌 스켈리아 대법관의 후임자 문제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무인기를 이용한 교도소 밀반입이 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조지 W. 부시라면은 43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인물인데요. 부시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부시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친형인데요.
네.
아, 부시 전 대통령이 월요일 15일에 미국 동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이 퇴역 군인들을 만나고 아내 로라 부시 여사와 함께 부시 후보 지지 집회에 참석하는 등 동생을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이 어제 15일 화요일에 집회에서 한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The presidency is a serious job that requires sound judgment and good ideas. And there's no doubt in my mind.
네. 부시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은 분별 있는 판단력 또 좋은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자리라면서 잽 부시 후보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에 충분한 경험과 품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공화당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These are tough times. And I understand that Americans are angry and frustrated. But we do not need someone in the Oval Office who mirrors and inflames our anger and frustration.
네, 부시 전 대통령은 지금이 힘든 시기라면서 미국인들이 화가 나 있고 좌절감을 느끼는 걸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노와 좌절감을 반영하거나 부추기는 사람을 백악관 집무실에 앉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중요한 자리를 위한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부시 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서 트럼프 후보가 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비판을 하면서 제프시 후보하고 또 서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이라크 전쟁이 큰 실수였다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고요. 그러자 부시 후보가 형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옹호했습니다. 이 토요일 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벌인 설전 내용 잠시 들어보실까요?
I want to tell you, they lied.
Okay.
They said there wer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re were none.
And My brother was building a security apparatus to keep us safe, and I'm proud of what he did.
World Trade Center came down during the
gun. 네. 트럼프 후보는 이라크에 대량 파괴 무기가 없다는 걸 알면서 이 부시 전 대통령 행정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공격을 했고요.
네.
하지만 제프시 후보는 형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미국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또 트럼프 후보가 9.11 테러 사건이 이 부시 대통령 때 일어났는데 어떻게 미국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네.
예, 트럼프 후보가 월요일 어제 15일에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날 그 테드 크루즈 후보 공격에 초점을 맞추긴 했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다시 또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시 대통령 재임 시에 9.11 테러가 일어난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켰죠.
예, 사실 그동안 제프시 후보가요. 이라크 전쟁하고 관련해서 좀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네.
또 부시라는 이름을 그렇게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 었죠. 부시 후보의 선거 그 문구만 봐도 부시란 이름은 빠지고 잽이라고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시 후보는 43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동생이자 또 41대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아들인데요.
네.
이 부시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뭐 유력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이 과격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가려서 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 막대한 선거 자금을 쓰고도 지지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이제 가족들이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또 어머니인 바바라 부시 여사가 부시 후보 지지에 나섰죠.
네. 또 이번 주에 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서기에 앞서서요. 이 제프시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 후원 기구가 이 부시 전 대통령이 나오는 광고를 또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아, 부시 후보는 지난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약 11% 지지율로 4위에 올랐는데요. 이번 토요일 20일에 실시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제프시 후보의 지지율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 별로 높지 않습니다.
네.
이 최근 CBS 방송과 인터넷 여론조사 기관인 유가브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 트럼프 후보가 42%로 단연 1위로 앞서고 있고요.
네.
크루즈 후보가 20%로 2위, 루비오 후보가 15%로 3위, 또 케이식 후보가 9%로 4위입니다. 그리고 부시 후보와 칼슨 후보가 각각 6%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2000년 공화당 경선 당시에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에서 강력한 경쟁자였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을 누르고 승리한 바 있는데요.
네.
이 부시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제프시 후보에게 동생인 부시 후보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는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앤터니 스케리아 연방 대법관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자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언제쯤 발표가 나올까요?
네, 이번 주는 지나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원이 휴회 중인데요. 이 다음 주 월요일 22일에 의원들이 워싱턴으로 돌아오거든요.
네.
이 에릭 숄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상원이 휴회하는 동안에 대법관 지명자를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빠르면 다음 주에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이 스켈리아 대법관 후임자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데요.
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는데 반대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미치 맥커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현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라 이 차기 대통령에게 후임자 지명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 헌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곧 지명자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공화당이 후임자 지명을 미루길 바라는 이유가 뭘까요?
네, 공화당은 민주당 소속인 오바마 대통령이 또다시 대법관을 지명하는 걸 바라지 않는데요.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에 연방 대법관을 두 명 지명했는데 이 히스패닉계인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하고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입니다. 두 사람 다 여성이고 또 진보 성향의 판사인데요. 이런 과거 지명 사례를 볼 때 오바마 대통령이 또다시 또 진보 성향의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숨진 이 스켈리아 대법관은 또 보수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었죠.
네, 이전까지 그러니까 스켈리아 대법관이 숨지기 전까지 연방 대법관들의 구성을 보면 보수가 5명이고 진보 4명으로 이 보수가 약간 우세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스켈리아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4대4로 이제 팽팽히 맞서게 됐습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 진보 성향의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하면 이제 진보가 유리하게 될 것을 우려합니다.
네.
지난해 나온 동성결혼 합헌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연방 대법원 판결은 이 미국 사회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한 세대뿐만이 아니라 뭐 몇 세대에 걸쳐서 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연방 대법관들의 결정인데요.
네.
그런 중요한 결정이 5대 4 그러니까 뭐 대법관 한 명의 의견으로 갈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방 대법관 지명이 이 큰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겁니다.
네,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들도 이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 후보들은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를 또 빨리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공화당 후보들은 미뤄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비롯한 공화당 후보들은 대부분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더라도 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이 인준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연방 대법관 같은 주요 공직은 이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요. 이 과정을 미루거나 인준을 거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죠.
네. 자, 전에 상원이 대법관 인준을 넉 달 동안 미룬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는 11달 정도 남아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만약에 공화당이 주장하는 대로 스켈리아 대법관 자리를 다음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공석으로 두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 연방 대법관들이 이제 4대4로 맞서면서 이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요.
네.
그럴 경우 하급 법원의 판결이 최종 판결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연방 항소 법원이든 주 대법원이든 연방 대법원에 올라오기 바로 전 아래 법원, 하급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스켈리아 대법관 후임으로는 누가 거론되고 있나요?
네, 인도계로 올해 48살인 스리칸트 스리니바산 연방 판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 스리니바산 판사는 지난 2013년에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받았을 때 이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51살인 제인 켈리 연방 항소법원 판사 역시 2013년에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또 인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스리니바산 판사와 함께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판사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로레타 린치 현 법무장관, 또 한국계인 루시 고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판사하고 해럴드 고 전 국무부 법률 고문 등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드론이라고 하면은요, 무인기를 말하는데요. 크기가 무척 다양하죠?
네, 맞습니다. 뭐 군에서 정찰이나 폭격에 이용하는 대형 무인기도 있지만 뭐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무인기도 있습니다.
네, 미국의 최대 인터넷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또 무인기를 이용한 배달을 시험 중인데요.
네.
미국에서 이렇게 사람이 없이 비행하는 이 무인기를 이용한 배달이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있긴 한데요. 이것이 이제 하지만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또 불법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바로 최근 미국 내 교도소가 이 무인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요. 교도소 수감자들이 무인기를 이용해서 이 마약이나 손전화 같은 금지 물품을 밀반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 지난해 7월에 오하이오주 맨스필드의 교도소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무인기가 교도소 마당 위로 날아와서 마약과 담배 등이 들어있는 포장물을 떨어뜨렸고요. 재소자들이 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까지 벌였습니다.
네, 오하이오주뿐 아니라 또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에 메릴랜드주 컴벌랜드 인근의 교도소 주변에서 두 남자가 체포됐는데요. 이 당국은 이들이 무인기를 이용해서 마약과 손전화 등을 교도소에 들여보내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해 10월에는 오클라호마주의 한 교도소 마당에 무인기가 추락했는데요. 쇠톱날과 손전화, 마약이 들어있는 포장물을 실어 나르렸다 추락한 겁니다.
네. 최근에요. 무인기가 또 소형화되고 가격도 내려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무인기를 손에 넣기가 쉬워졌으니까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주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네.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의 경우 아직 무인기를 이용한 교도소 밀반입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미리 대비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 의회가 무인기를 이용한 교도소 밀반입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고려 중이라고 이 AP통신이 보도했는데요. 무인기를 이용해서 금지 물품을 밀반입하려다가 이 발각되는 수감자는 수감 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겁니다.
네.
또 공중에서 교도소를 촬영하는 사람에게는 형사 혐의를 적용한다는 그런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네, 일리노이 주에서는 교도소를 공중 촬영하는 게 불법이 아닌가 보네요.
아, 불법이긴 한데 네. 이 현재는 중범죄가 아니라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예. 자, 다른 주는 어떤가요? 다른 주에도 비슷한 법이 있습니까?
네, 현재 무인기를 이용한 교도소 밀반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법이 있는 곳은 남부 테네시주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스콘신주와 미시간주에서도 이 교도소 상공에 무인기를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고려 중인데요. 위스콘신주에서 논의 중인 법안의 경우에는 이 교도소 상공에 무인기를 날리다가 적발되는 사람은 최고 5천 달러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법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방식인가요?
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교도소는 재작년에 이 무인기를 이용한 밀반입 시도가 일어나자 감시 장치를 새로 완전히 바꿨다고 합니다.
네.
아, 그런가 하면 오하이오주 교도 당국은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해서 이 무인기 접근을 막는 방식을 고려했는데요. 하지만 인근 동네나 또 교도소 내 손전화 수신에 방해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그 안은 접어둔 상태고요. 그 외 이 총으로 무인기를 조준해서 떨어뜨리는 방식을 제외하고는 그 밖에 모든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아, 지난 어제 이 미국의 최대 음악상인 그래미상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올해 최고의 음악으로 꼽힌 노래입니다. 에드 슈란의 노래 Thinking Out Loud 들어보시죠. Will your eyes still smile from your cheeks? Darling, I will be loving you till we're 70. Baby, my heart could still fall less hard at 23. And I'm thinking about how people fall in love in mysterious ways. Maybe just the touch of a hand. Well, me, I fall. Honey, now take me into your loving arms. Kiss me under the light of a thousand stars.
then my hair's all but gone and my memory fades. And the crowds don't remember my name. When my hands don't play the strings the same way, I know you will still love me the same. Cause honey, your soul could never grow. Baby, your smile's forever in my mind and memory. I'm thinking about how people fall in love in mysterious ways. And maybe it's all part of a plan. Well, I'll just keep on making th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경장 성장 둔화와 국제 유가 하락 등을 고려해서 지난해 발표한 전망치보다 낮은 3.4% 성장을 전망한 건데요. 이렇게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전망하고 감독하는 IMF는 어떤 기관일까요? 오늘은 김현숙 기자가 국제통화기금 IMF 자세히 소개합니다.
The Korean economy is growing very strongly and we expect growth to be 6.1% this year.
국제통화기금 IMF의 수비르랄 한국 과장은 지난 2010년 한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이 금리 인상을 포함한 본격적인 출구 전략을 단행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인 1997년, 한국은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외화 보유액이 급감하면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는데요. 당시 IMF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구제금융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IMF에서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아 간신히 국가 부도 사태를 면하게 됐죠. 하지만 이제 한국은 IMF 지분 순위 10위권에 오른 나라가 됐는데요. 한국인들에겐 뼈아픈 이름으로도 기억되는 IMF. 과연 어떤 기관일까요?
IMF의 설립 역사.
IMF는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줄임말입니다. 한국말로 국제통화기금이라고 부르고 국제사회에서는 간단히 펀드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IMF는 국제적인 통화협력과 금융안전성을 확보하고 국가 간 무역의 확대와 고용,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촉진, 그리고 전 세계 빈곤의 감소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관입니다. IMF는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구상됐는데요. 당시 참석한 44개국의 대표들은 1930년대 대공황을 가져온 경쟁적인 평가 절하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경제협력기구의 설립을 모색했고 1945년 IMF가 정식으로 창립됩니다.
IMF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IMF는 재화와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데 필요한 환율과 국제 결제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걸 주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IMF는 또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회원국을 감독하는 임무를 하고 있는데요. IMF는 감독으로 알려진 공식적 체계를 통해서 각 나라와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 금융 발전 상황을 검토합니다. IMF는 각 지역의 경제 전망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는 걸 비롯해 세계 금융 안정 보고서를 통해서 국제 자본 시장에 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IMF는 금융위기에 처한 회원국에게 금융 지원을 합니다. 물론 무조건 지원하는 건 아닌데요. 각 나라의 경제당국이 IMF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해당국이 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이행한다는 조건 아래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IMF는 또 회원국들이 좀 더 건실한 경제정책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 외에 기술적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IMF의 특별 인출권이란 뭔가요?
IMF는 SDR로 알려진 특별 인출권, 즉 이 가상의 통화를 발행합니다. IMF의 운영축인 금과 달러화를 보완하기 위한 건데요. 특별 인출권은 회원국들이 외환위기에 처했을 때 담보 없이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동안은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이렇게 4개 통화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IMF는 지난해 말 이사회를 열고 중국 위안화를 특별 인출권에 편입시키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특별 인출권 구성 통화는 5개로 늘어났지요.
IMF의 조직.
IMF는 전 세계 18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MF의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고 147개국에서 2,600여 명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지요. IMF의 최상부 조직은 총회로 각 회원국이 임명한 한 명의 위원이 총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중 24명의 위원이 국제통화금융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어 매년 최소 두 차례 회동을 갖습니다. 또 IMF의 주된 업무는 24명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집행이사회가 수행하고 있죠. IMF 총재는 IMF 직원의 수장이자 이사회의 의장인데요. 현재 IMF 총재는 프랑스의 변호사 출신인 여성 금융인 크리스틴 라가르드입니다.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IMF.
IMF는 올해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구조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 신흥국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특히 국내 총생산이나 외화 보유액에 비해서 일부 신흥국의 IMF 지분이 너무 작다는 지적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지난 2010년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출자 할당액, 즉 이 쿼터 산출 공식을 바꾸는 내용 등을 포함한 IMF 구조개혁 방안이 합의됐습니다. 하지만 IMF 최대 지분을 가진 미국 의회에서 이 개혁 방안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실행에 옮길 수 없었는데요. 지난해 말 IMF 구조개혁을 승인하는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면서 개혁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Well, I'm really pleased that the historic reform of the IMF has now taken place and can be rolled out.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IMF가 올해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IMF 구조 개혁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신흥국, 특히 중국의 입지가 강화되는 겁니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IMF의 총 지분액은 3,270억 달러인데요. 중국의 지분 순위가 6위에서 3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 등 이른바 신흥 브릭 4개국의 IMF 지분순위가 모두 10위권 안에 들게 됩니다. 한국 역시 1.41에서 1.8%로 지분이 상승하게 되면서 국가별 순위로는 18위에서 16위로 높아지지요. 미국의 지분은 16.7%에서 16.5%로 소폭 감소하지만 여전히 IMF의 최대 지분 소유국 위치를 유지하게 됩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통화기금 IMF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유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So let me ask you, how are you guys doing today? I hope you guys are doing well because we have another phrase that I want to teach you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call it a day. Call it a day입니다. A few days ago, I realized that it was getting pretty late, so it was time for me to call it a day.
제가 며칠 전에 회사에서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VOA에서 함께 일하는 Bob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갔는데요. 그럼 먼저 제가 Bob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call it a day입니다.
Listen carefully.
Knock, knock.
Hey, kid, what's up?
Before I call it a day, I thought I'd say hello and goodbye.
Where are you going?
Home.
Oh, you're not going back to your homeland or anything like that.
Homeland. Yeah, Southern California.
We're Southern. When was I there last? Were you born yet? Let me think. I was there in 1976.
No, yeah, not yet.
I think so. 며칠 전 저는 일을 다 마친 후에 휴가에서 돌아온 Bob을 찾아가 Before I call it a day, I thought that I would say hello and goodbye. Before I call it a day, I thought that I would say hello and goodbye 라고 말했습니다. Before I call it a day, call, C-A-L-L, it, I-T, a day, D-A-Y. Before I call it a day,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전에, I thought that I would say hello and goodbye. Hello와 goodbye 인사를 하려고 왔어요 라는 뜻인데요. Bob는 제가 휴가라도 가는 줄 알았나 봅니다. 저에게 Where are you going? 어디에 가냐고 묻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 call it a day 인데요. To call it a day means to stop or quit work and go home for the day. And it also means that your day's work has been completed. Call it a day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무엇무엇을 끝내다, 마무리하다는 뜻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Knock, knock.
Hey, kid, what's up?
Before I call it a day, I thought I'd say hello and goodbye.
Where are you going?
Home.
Oh, you're not going back to your homeland or anything like that.
Homeland. Yeah, Southern California.
We're Southern. When was I there last? Were you born yet? Let me think. I was there in 1976.
No,
yeah,
not yet.
So.
네,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셨고요.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오늘 이만 하면 충분히 일한 것 같아. 피곤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그렇죠?
We've done enough work today, and I'm tired. Let's call it a day. We've done enough work today, and I'm tired. Let's call it a day.
오늘의 영어 표현, call it a day. 무엇무엇을 끝내다, 그만하다, 또는 마무리하다. Call it a day.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이었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정부는 해외 개발처 즉 USAID를 통해 최근 파키스탄에 2천만 달러의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이 원조는 인도 연방정부 통치하에 있는 부족 지역에 피난민 120만 명, 지진 피해자 7만 5천 명, 영양 부족 여성과 어린이 15만 3천여 명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USAID는 파키스탄 정부와 세계 식량 농업기구, 기타 국제적 자선기관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트위닝 계획을 돕기 위해 이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지원금은 UN 식량농업기구 WFP의 관리하에 사용됩니다. WFP는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4만 톤의 밀을 받아 영양 밀가루로 가공합니다. 이외에도 WFP는 9천여 톤의 특화식품을 사서 난민들에게 나누어줍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트위닝 계획에 밀을 제공하고 밀은 영양 강화 밀가루로 만들어져 카이버 파크투나성 소수민족 지역의 피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금은 가공, 영양 강화, 보관, 수송, 분배 등의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USAID의 지원금은 트위닝 계획에 답지 않은 지원 중 최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지원까지 합쳐 USAID는 지난 2013년 이래 총 7,500만 달러를 트위닝 계획에 투입했습니다. USAID의 존 그로크 사업국장은 미국 정부가 파키스탄의 영양 부족 성인 남녀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을 제공하는 데 오랫동안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크 국장은 또한 미국은 파키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간 개발을 위해 카라치 정부 당국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